로마서 29번 메시지 믿는 이들을 받음에 있어서의 변화 2. 이 메시지에서는 믿는 이들을 받음에 있어서의 변화에 관해 몇 가지 요점을 더 생각해 봅시다. 사랑의 원칙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원칙 안에서 믿는 이들을 받아야 합니다.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판단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지 본래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나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상심하게 되면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믿는 이들을 받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 앞에 부딪히는 것을 놓지 않으며 형제들을 상심하게 하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많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따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모든 믿는 이들을 사랑의 원칙 안에서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직후에 쓰여졌으며 그가 고린도에서 로마인들에게 쓴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전적으로 사랑에 대해 전했고 그것을 영적 은사를 다루는 두 장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13장에서 바울은 은사를 실행하는 가장 뛰어난 길을 제시하고 사랑의 많은 속성과 특징을 열거했습니다. 나는 사랑에 대한 이 관념이 바울이 로마서 14장을 쓸 때 그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원칙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받아야 한다.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한다. 사랑이 성도들을 받는 데 있어서 통제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왕국 생활을 위하여 믿는 이들을 받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장래의 심판 때에 관련되어 있으며 현재의 왕국 생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함. 문맥에 따르면 16절은 믿음이 더 강한 자들의 먹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여 속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먹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선한 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없어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이 먹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먹는 데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의 의도는 더 약한 자들을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생활을 삼. 교회, 이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교회는 이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치는 여러 학파들 사이에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한 학파는 하나님의 왕국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 학파에 따르면 하나님의 왕국은 마태복음 13장의 시대에 중지되었습니다. 이 학파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과 함께 오셔서 유대민족에게 그것을 제시했지만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왕국을 거절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그가 다시 올 때까지 연기하셨으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오늘날 여기에 있다는 강한 증거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더 깊은 증거가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까지에서 발견됩니다. 거기에서 교회와 왕국은 동의어이며 주 예수님 자신에 의하여 서로 바뀌어질 수 있게 사용되었습니다. 18절에서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19절에서는 내가 하늘의 왕궁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건축은 실제적으로 왕국의 건축입니다. 더욱이 서신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을 교회와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왕국이 중단되었다가 주님이 오실 때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왕국에 관한 이러한 관념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훈련과 징치에 속한 것. 교회는 은혜와 생명에 관한 것인 반면에 왕국은 이 시대의 훈련과 오는 시대의 징치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머리처럼 다른 각도에서 볼 때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머리 뒤를 보면 어떠한 구멍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면을 보면 일곱 개의 구멍을 볼 것입니다. 내 머리의 뒷면과 앞면이 다를지라도 다 한 실제의 여러 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각도에서 보면 은혜와 생명에 관한 교회를 보게 되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훈련과 징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한 면으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체험하며 또 한 면으로는 얼마만큼의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함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몇몇 형제의 교사에 의하면 모든 믿는 이들은 왕으로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왕을 닮았습니까? 주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왕이 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몰라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이 되는 훈련을 받은 적도 연습을 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영국의 왕들이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는 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태어남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왕은 훈련을 받고 실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왕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왕의 지위는 또한 여러분의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느슨하거나 부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대에 기꺼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오는 시대에 징치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왕이 되는 것이며 조만간 주님은 여러분을 왕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세세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준비한 것의 일부분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도움이 없으면 여러분은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천사로 생각하고 자신을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여기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얼마나 가련하고 비열하며 사나운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배우자와 아이들과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여러분 자신의 여러 차원의 사진들을 보여주어 모든 방향에서 여러분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환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볼 때 외칠 것입니다. 이것이 나입니까? 내가 이렇게 나쁜지 몰랐습니다. 내 자신이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책망하려는 유혹에 빠질 때 주님은 내 자신을 책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이 나를 드러내고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건전한 시야를 준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형제들이 없으면 나는 드러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왕국을 위하여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훈련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교회는 또한 왕국입니다. 왕국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좋지만 다스림을 받고 싶지는 않다. 저 장로들은 자신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왜 그들이 인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한 면에서 교회는 권속이요, 은혜와 생명이 가득한 집입니다. 또 한 면에서 교회는 왕국이며 다스리는 정부입니다. 왕국인 교회에서 우리는 인도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머리대심 아래서 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왕국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의 집이며 또한 우리의 왕국입니다. 집 안에는 사랑의 누림과 은혜의 공급과 생명의 풍성함이 있고 왕국 안에는 규율과 통치와 훈련과 징치가 있습니다. 교회의 두 면에 대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집 안에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할렐루야, 나는 또한 왕국 안에 있습니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왕국 생활은 무엇인가?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받을 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한 여러분의 교리적인 관념이나 종교적인 행습에 따라 성도들을 받지 말아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의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평강이요, 여러분의 영 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희락입니다. 여러분이 거북이를 먹든지 양배추를 먹든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와 평강과 희락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표현될 때 그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는 의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는 평강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희락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하며 변명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는 옳고 좁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의로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평강을 추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끊임없이 그들과는 평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몇몇 형제들은 자기들의 부인과조차도 평강이 없으며 몇몇 자매들은 자기들의 남편과도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평강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존재로부터 살아나오는 그리스도입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희락이 필요합니다. 매일 우리는 즐거워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패배했으며 성령 안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희락의 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해야 하고 그를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외쳐야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의 특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 생활의 훈련입니다. 교회 생활은 왕국 생활을 위한 것이며 왕국 생활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훈련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김. 18절에서 바울은 이 안에서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이 되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17절에서 언급된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종으로서 교리적인 관념을 주의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분명히 이 길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이 길은 결코 어떠한 분열도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항상 실제적인 몸의 생활을 위한 성령의 합의를 지킬 것입니다. 평강의 일과 건축하는 일을 추구함. 더욱이 19절에서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평강의 일과 서로 건축하는 일을 추구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평강의 일은 몸의 합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 건축하는 것은 서로의 건축을 위하여 몸의 지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범주의 일을 다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강으로 몸의 합의를 지키는 일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뒤에 있는 모든 교리적인 관념을 떠나야 하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좌절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탄은 간교합니다. 수세기를 통하여 그는 생명의 사역을 좌절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기 위하여 교리적인 관념과 머릿속의 지식을 사용해 왔고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의를 지키기 위하여 평강의 일과 몸의 건축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추구함으로써 그의 간교함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지지 않게 함. 20절과 21절에서는 식물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지게 말라. 실로 만물이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너의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선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안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이 많은 거룩한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인 관념으로 어떤 믿는 이들을 넘어지게 하면 우리는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의해야지 자기의 교리적인 관념을 주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의 종교적인 모든 행습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죄가 아닌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어느 것도 먹지 말고 어느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형제들의 건축을 주의해야지 지식 안에서 종교적인 관념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함.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한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한 것을 옳다 인정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은 믿음 안에서 약한 자들이 자신이 의심하는 것을 먹는다면 정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먹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 약한 자들을 돌보아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을 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따라 바울은 매우 현명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이 부분을 읽을 때 영 안에 있지 않다면 바울이 쓴 깊은 것 중에 많은 것들을 놓칠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받는 데 관한 부분을 종교적인 관념, 즉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 관념의 문제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에 따라 성도들을 받음으로 결론짓습니다. 우리는 교리적인 관념에 따라 성도들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함. 로마서 15장 1절에서는 이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이들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항상 믿는 이들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이들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 똑같이 행하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을 건축되도록 기쁘게 함.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여 건축에 유익하게 할지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몸 안에서 건축되도록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몸 안에서 건축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되는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수치를 담당함으로써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건축되도록 그들의 약함을 담당하여 그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를 향하여 같은 생각이 됨.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인내와 성경의 안위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서로를 향하여 같은 생각이 되게 하사.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3절에서 인용된 것을 언급하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와 안위를 낳는 교훈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은 분명히 교훈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내와 안위로 공급을 받아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이들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소망을 가진 이러한 인내와 안위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약함을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소망을 가지고 안위를 받아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보하고 믿음 안에서 능력을 얻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약한 믿는 이들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다른 사람의 약함을 참게 하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안위를 주실 수 있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에 의해 안위를 받으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서로를 향하여 같은 생각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가 계심으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는 서로서로 같은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가르침이나 관념이나 은사나 종교적인 행습이나 어떤 다른 것에 따른다면 우리는 나뉘어질 것입니다. 서로서로를 향하여 같은 생각이 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이나 관념이나 은사나 종교적인 행습에 따라 믿는 이들을 받는 데에는 인내나 소망을 가진 안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따라 모든 믿는 이들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소망을 가진 안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합의를 지키고 몸을 건축하는 일에 주의한다면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한 화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 6절에서 너희가 한 화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 함이니라 고 말합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한 생각과 한 입으로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서 그 단어는 화음이지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화음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한 생각을 뜻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같은 생각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이 될 때 우리는 한 화음 안에 있게 되며 같은 입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같은 관념을 갖고 같은 말을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믿는 이들은 많으나 오직 하나의 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화음에 속해 있으면 언제나 같은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9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만유 위에 계시며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의 신성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인성에 따른 것입니다. 그의 신성에 따르면 그는 만유 위에 계시고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그의 인성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들을 받는 데 있어서 주 예수를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그가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 같이 서로 받음. 7절에서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14장 3절과 함께 취할 때 그리스도가 받은 것이 하나님이 받은 것임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것을 하나님이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들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받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따라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와 교리적인 관념이나 종교적인 실행에 있어서 다르더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면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할례자와 열방을 위한 종인 그리스도. 15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자의 종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케 하심이며 이방으로 그의 긍휼에 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또 가로대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였으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만유를 포함한 분임을 보게 됩니다. 왜 그는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의 종이 되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유대인의 종이 되셔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는 그가 할례자들을 위하여 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방으로 그의 긍휼에 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종이며 이방을 위하여는 그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종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를 포함한 분입니다. 그는 할례자인 유대인을 위할 뿐 아니라 열방인 이방인을 위한 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한 종이 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방인들에 대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긍휼에 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한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시인했으며 그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에 대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이방인들을 대하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긍휼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도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열방을 위한 이새의 뿌리인 그리스도. 12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만유를 포함한 분 이상이심을 보여줍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그 안에서 열방이 소망을 가지리라.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조상들의 근본인 이새의 뿌리이지만 그는 이방인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며 그 안에서 이방인들도 그의 안에서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만유를 포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유대 백성을 위한 공급을 의미하는 이새의 뿌리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따르면 그가 뿌리가 된 것은 그가 유대인을 위한 근본과 공급이라는 뜻입니다. 장래에 이 이새의 뿌리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유대인들에게 공급이 되시며 열방을 덮으십니다. 유대 민족에게 뿌리가 되시고 열방을 덮는 통치자가 되심으로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끌어 하나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 부분을 쓸 때의 가장 깊은 관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품습니다. 유대인의 뿌리시오 이방인을 덮는 그리스도는 두 백성을 품어 한 몸, 즉 한 새 사람인 교회로 이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모든 것을 품으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분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따라 다른 모든 믿는 이들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인이고 저 사람은 영국인이고 저 사람은 독일인이고 저 사람은 일본인이고 저 사람은 필리핀인이며 저 사람은 한국인입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다른 사람들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한 민족의 뿌리이며 다른 민족을 덮는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포함한 분이십니다. 성도들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사람들을 받는 만유를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이든 그들이 어떠하든 우리는 한 몸 안에서 모든 믿는 이들을 함께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라 성도들을 받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와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믿는 이들을 받는 데 있어서 변화의 다섯 가지 면을 다루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받는 것에 따라 심판대의 빛 가운데 사랑의 원칙 안에서 왕국 생활을 위하여 그리스도에 따라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섯 가지를 모두 기억해야 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도들을 받는다면 우리는 소망과 희락과 믿음 가운데 있는 평강을 가진 주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말로 로마서의 이 부분을 결론지었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의 이 단락에서 가르친 바대로 믿는 이들을 받는다면 우리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과 소망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 생활 안에 들어가 교회 생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